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 누구인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불의한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물론 얘기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세상의 불의한 자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바울은 세상의 불의한 자의 어떤 그 행위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불의한 자로 듣게 되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세상의 형법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형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의한 이 형법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세상 임금의 생각에 합당하게 살면 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1차적인 생각인 것인데 그건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체제로 움직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불의한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영적 불의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되게 되면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법을 집행하고 그것에 어떤 준행하는 것은 그것은 모델하우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델하우스인 것이고 그것의 실체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생각해보면 그 모델하우스는 실체 집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다가올 실체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면 모델하우스를 계속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 실제 아파트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인 것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는 실제 하우스를 진짜 아파트를 새로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없으면 실제 하우스도 어떤 개념으로 지어야 될지를 잘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모델을 보면서 실제 행동할 때 어떤 근간이 되고 모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모델하우스하고 실체를 혼동해서 그냥 모델하우스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욕망인 것이고 패턴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이것은 모델하우스 모형으로 기록한 그 내용인 것이고 실제 내용은 따로 있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그냥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바울이 도적질하지 말라 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바울은 실체적인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겉에 뜻만 모형, 모델하우스의 뜻만 취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매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다 여기 오셨으니까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도 세상의 어떤 형법을 어기는 그런 자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불의한 자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불의한 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사도바울의 염원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이 영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육신적으로 불의한 자, 육적으로 불의한 자는 누구인지 이 둘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불의한 자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길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10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 이전 말씀을 지난주까지 다 봤죠.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적과 탐남하는 자, 이 두 부류의 불의한 자에 관해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는 이 세상에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도적을 그냥 세상의 도적으로만 알고 가르친다는 것의 어떤 모순성에 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적은 누구인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탐남하는 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탐남한 자는 어떤 자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탐남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10절 한번 읽고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 모형의 말씀에 빠진 우리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도둑놈은 정의가 뭔가요? 도둑놈. 어떤 물건을 제가 가질 때 정당한 방법으로 갖지 않은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것. 이것이 자기가 뭐 급해서 가져왔다, 돈이 없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튼 그냥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 탈취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고 도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아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1차적인 뜻만 알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도적을 그런 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왔고.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깜빵으로 가지 않죠. 이 도적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깜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법한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에 있어서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누가 훔쳐가는 것은 이것을 도둑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세상 임금은 그렇게 법을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나라의 법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성경 말씀을 저 강의할 때는 전부 다 행위로 간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믿음으로 천국 가고 진짜 자기 자신 삶은 행함을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그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법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합당한 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세상의 법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셨죠.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거기에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거기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전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지옥 간다. 이 패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죠?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기 와서 듣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아 목사님 설교 말씀 좋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 어려울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동의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 차원에서 믿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안내받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법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떤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한 그런 것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일을 멀리 해야지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저쪽 밀어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만큼 뭐 조금 더 덜 불의하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지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나보다 나쁜 사람들 이런 인식으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느 분도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옛날에 배울 때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도시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나쁜 내용들이 여기 계속 나오죠. 나쁜 내용이라기보다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동성연애하고 뭐 그런 거 쭉 나오죠. 우리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육신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타락하고 안 타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바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그런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벌써 이들을 저쪽으로 제껴놨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런 나쁜 놈들한테 무슨 전도를 해? 우리한테 한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예수 믿을 때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예수가 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고 창녀와 어울리고 먹기를 좋아하고 또 포도주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가 어울리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고 예수도 술 많이 술 여기서 술 주정맹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 마시고 또 많이 먹는지 여기서 본 바리새인의 눈에 볼 때는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녀의 친구,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바울과 예수님 시대에 대했던 그 사람들하고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상 우리도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하고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좋겠죠. 좀 같은 자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도 좀 금했으면 좋겠고 또 먹는 것도 많이 좀 먹지 말고 다이어트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하고 예수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가 세리와 죄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눈이 틀렸냐면 바울이 눈이 틀릴 리도 없고 예수의 눈이 틀릴 리도 없는 것이죠. 틀린 것은 우리 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미혹에 빠지느냐. 우린 이 성경 말씀을 세상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에 의한 구원도 내가 세상적으로 세리와 죄인이 안 되면 날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인이 정말 음란한 도시고 사치와 방탕에 빠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물리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들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나쁘고 우리도 그것을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이득이라기보다도 어떤 이득이 있냐면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이런 흉악한 짓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것은 그들이 그런 나쁜 짓을 세상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배내밀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또 가깝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세상의 법을 많이 어긴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멀다 이런 의미 얘기가 아니라 아, 그때 이들이 좀 회개할 기회가 더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고 멀리 밀어내고 있으니까 이건 나 자신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뭘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이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이 자들은 지금 바울이 말한 불의한 자라고 나열하는 이 자들은 세상적으로 불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불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도둑놈은 어떤 도둑놈인지 또는 탐남한 자는 어떤 탐남한 자인지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자 아니 돈을 훔친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 되는 것이니까 세상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 어떤 물건을 대가 없이 가져오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떤 도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영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을 진행될 때 그 일과 연관된 일들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의미가 뭐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과 연관된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도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 없이 가져다가 자기가 쓰는 것. 마땅한 대가 없이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것. 이게 도둑놈이죠. 이게 영적인 도둑놈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슈퍼마켓 물건 훔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건 그거는 세상법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 이 자가 도둑인데 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겉에 율법적인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내 거 하고 자기 자신 율법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남들한테 가르치고 왕 노릇하고 선생 노릇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해고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예, 현재 밖의 교회에서 율법 지도자들은 율법의 전도자들은 물론 자기 자신은 율법의 전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슨 전도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전도자라고 생각하죠.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덤벼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그러나 말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생활이 그런 예수 믿는 생활이 안 나온다면 그건 전부 가짜죠. 가짜인 것입니다. 도둑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허락받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갖고 왔어요? 밖에 지도자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난 이제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고 목사증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허락받고 가져갔느냐? 이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받고 가져가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도덕질한 말씀인 것이고 도덕질한 말씀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발휘하지 아니할까요? 그건 율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세상으로 남들한테 압제만 하는 것이지 절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생명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 선생이나 윤리 도덕 선생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잘하면, 자 그것도 잘할 수도 잘 없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내야죠. 그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마가복음 8장 34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절대 작물 취득이 아니고 정당하게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고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받아가지고 무단으로 받아가지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에서 도둑놈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서 그의 인도를 받고 고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도둑놈이었던 여러분들이 점차 영적인 의미에서 도둑놈이었던 여러분들이 점차 도둑놈에서 탈피하게 돼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갖다가 쓰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있어서 그거가 왕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도둑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교회상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적받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그만큼 도둑놈 근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도둑놈에서 해방시키는 그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들었죠. 근데 그 들은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도둑놈에서 해방시켰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도둑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도둑놈이 아니니까 도둑놈에서 해방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도둑놈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도둑놈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은 여기서 듣는 말씀인 것이고 이 이전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도둑놈의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도둑놈으로서 가르쳤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도둑놈을 탈피하지 못하게 했고 그냥 도둑놈으로 머물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여기 오기 이전에 여러분을 가르쳤던 사람이 전부 도둑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절도 도둑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나타나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만난 그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이 왜 신사처럼 말쑥하게 차리고 날 가르쳤었는데 왜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 의미로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번지르르하다고 여러분 그 미혹되면 큰일 나죠. 사람이 좀 겉모습이 좀 어수룩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훔쳐온 절도인 것이고 그들이 또 강도로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말씀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다가가게 되면 율법이 그들을 이렇게 해라 저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강도라고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자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도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율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장 1절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절 2절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의 우리에 그런 게 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하기를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담 넘어갔다고 그러죠. 담 넘어서 가는 자들은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넘어가는 자들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넘어가서 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절도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는 그 지도자가 그 절도요 강도지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절도요 강도 밑에서 배운 사람은 같은 도둑놈이 되고 같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 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이 도둑질 그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우침이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되겠죠.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도 강도고 절도라고 자기 자신이 서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 안에는 도적 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도적에서 지금 탈출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곧 완전한 자가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이제 도적의 근성, 강도의 근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탐남하는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이 탐남하는 자까지 보겠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고 탐남하는 자가 누구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탐남하는 자, 이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탐남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 이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탐심 있는 자, 탐남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욕심과 모든 기교를 부리고 모든 아부와 모든 협박과 모든 짓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인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전부 이 탐남하는 자이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탐남은 나의 본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 안 살리면 누가 날 위해 주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급하면 부모도 배반하고 형제도 배반하고 다 아는 사람 선배도 배반하고 다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죄인의 한 특성이기도 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런 탐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제 그 탐남이 예수한테 표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탐남이 표출이 돼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여러분 얻기를 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게 전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 이외의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건 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예수께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보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것이 탐남이다. 이것이 영적 탐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과 그냥 예수 없이 다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탐남은 그냥 보편적인 탐남이에요. 이 세상이 탐남하는 자인 것이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탐남은 예수 앞에서 예수를 대면해서 그가 보이는 탐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탐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것은 이런 탐욕이 아니죠. 예수를 보고 그런 세상 것을 탐욕을 부려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이 탐남이 세상 사람들끼리 엉켜져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뭐 탐남한 자가 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예수 앞에서 그 탐남을 표출하게 된다면 그럼 예수마저도 자기 욕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예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동생의 경우에 자기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로채갖고 도망갔던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이 형에게 명령해서 그 유업을 나 좀 나눠서 분배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동생이 탐욕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탐욕 있는 자는 누구예요? 형이죠, 형. 다 동생 목까지 갖고 타국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탐심 부린 거는 형인데 욕먹는 거는 동생. 그거 좀 어떻게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거 너 왜 탐욕 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어떤 구조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동생이 자기 소유를 넉넉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거 좀 어떻게 좀 얻으려고 했더니 왜 탐욕을 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생명하고 비교합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형과 동생하고 뭐 세상 재판관 앞에 가서 우리 널 나눠주세요 하게 되면 뭐 몇 대 몇으로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세상 재판관 앞에서는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너희가 내 앞에서는 나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생명으로 보고 생명을 말씀으로 알고 따라 나선다는 복된 자인 것이고 예수를 보고 자기 세상 것을 더 많이 해줄 사람으로 확보해 줄 사람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탐심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탐심을 가진 자. 자,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탐심을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병 걸려서 왔고 아니면 뭐 좀 세상에서 좀 넉넉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한번 팔자 좀 펴보자 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동생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 모두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모든 마음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실제적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 듣고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교훈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좋은 얘기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는 너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나로부터 생명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네가 그 재산 나눠 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좀 캥겨서 아 그럼 목사님 이거 교회 와서 나 지금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전세 주인 좀 마음 좀 감동시켜가지고 좀 깎아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그 탐심으로 인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뭐 대답을 못해. 지금까지 얘기 들었으면 그냥 냉정하게 대답해봐요. 그 탐심인지 아닌지. 아 탐심이지. 그게 뭐 탐심 아니야. 그거 하여튼 예수한테 그거 달라고 하니까 탐심이죠. 자 그런데 문장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생은 예수한테 너 탐심 내 앞에서 그건 탐심을 보이는 거야. 너 나 믿겠다고 지금 무리로서 따라온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 세상 물건 나한테 좀 확보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탐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런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근데 사실상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생한테 뭘 준 것이냐면 생명을 그만큼 준 것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야 예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하면서 잘못 예수를 생각하고 있던 그가 이 말씀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가 깨우치게 된다면 아, 예수 이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이 동생의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선 당장 그가 받은 것이 없더라도 그는 형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 예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은 언제 우리가 오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의 깨우침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린 비로소 예수에서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언제 이 동생에게 뭘 줘? 뭔 생명을 언제 주는 거냐?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그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예수가 우리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들, 세상 생각하는 것들 책망을 받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응은 성질을 붙어냈죠. 내가 이것 조금 얻으려고 하는데 이걸 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성질을 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그 예수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런 것도 사소한 것에 예수를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을 텐데 지금 예수의 이 지적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예수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를 잡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어떤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뭐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면 책망 받으시고 아니면 책망 안 받고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께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뭐 다음 기회에 뭐 그런 것들을 다시 고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는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고 전세금 낮춰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은 그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그때그때 지적해서 고치고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것.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언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야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예수가 조명과 책망이 바로 여러분들을 키우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형과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동생이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께서 네가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그렇게 이용한다면은 예수께서 분명히 너는 탐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아,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예수를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로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걸 기도하기 때문에 탐심으로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건 물리적인 겉으로의 모습인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탐심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보다도 더 세상 것을 우월시시키는 것, 우선시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탐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탐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 없다라고 하시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탐남하는 자, 도덕질하는 자,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전부 내 자신의 구원과 연관된 일로 그렇게 불의한 자로 지금 이렇게 이것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도덕이라는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자기 것으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도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탐남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기 전에 세상 욕심을 챙기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탐남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의 깨우침을 받아서 도덕과 탐남자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